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세금 매길 때 공시 가격까지 매기니까 아무래도 그 가격이 높아지면 부담이 가는 거죠. 다른 또 거래세라든가 양도세, 취득세 있는 게 충분히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까지 세금을 낸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현실화 안 하는 게 좋겠다.
점점 현실화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공평하게 부과가 되는 것 같고 부의 편중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천적으로는 현실화하는 거에 찬성을 해요. 그거에 의해서 매겨지는 의료보험부터 해서 많잖아요. 그거가 당연히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정책은 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준은 필요하니까 투트랙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기준가를 보여주고 현실은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걸 둘 다 보여줘서 일반 시민들도 아 이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차이가 얼마나 더 나면 얼마나 더 이상점이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선거 끝나면 다시 조용해질 거잖아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정부가 연일 규제를 완화하는 민생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시행해오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공시가격과 부동산 시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높여왔던 공시세율이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세 형평과 실효세를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가져올 효과와 파장,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성규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자리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최은영 소장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확하게 이 용어의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시가격이 뭡니까? 그리고 실거래가격하고의 차이점을 좁히기 위해서 이제 공시가격 세율 조정을 한다고 여겼는데, 공시가격은 뭐고 실거래가격은 뭡니까?
공시가격은 67가지 행정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네. 이 가격이 얼마다라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는 가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실거래가는 실제로 매매가 된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거래가가 10억이라고 하면 예.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로 반영하고요.
네.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55% 정도. 그러니까 10억이면 공시가격이 5억 5천만 원.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렇게 실거래가를 그대로 100% 반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공시가격이 있고 또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공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로 뭐 애진장에 합했다면은 이런 상황도 오지는 않았을 텐데. 김인만 소장님.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만 생각을 하는데요.
네.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라고 하고요. 단독주택은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아파트는 이제 표준화되어 있죠.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거래 내역도 많고요.
네.
천세대 아파트라면 거래 사례가 동별, 층별로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되고 표준화가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거래가 하나도 없는 동네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시세 시가대로 실거래가로 세금을 책정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근거 사례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월 1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에 집값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 기준으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되는데요. 그에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갑자기 오릅니다. 7억으로 떨어졌다.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세금 내는 12월에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하면 집값은 내가 7억인데 10억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되네요.
더 높은 세금이 될 수도 있고요. 낮은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가대로 한다면 이제 완충작용이 없기 때문에 시세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 단독주택은 한 60%, 토지는 대략 한 50% 정도로 해서 좀 내려서 그 완충작용 역할을 좀 해주겠다라는 의미인데 또 반대로 해서 가면 시가대로 하면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있는데 왜 공시가격 시세대로 낮게 해가지고 부자 감세가 되느냐 또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네. 자, 실거래가격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실거래가격에 세금을 책정 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우선 궁금한 건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거래가격과 이 공시지가의 네. 간격을 좁히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문 정부 쪽의 그 가격 그 당시에 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택 등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부담을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기본 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이라고 속칭이 이야기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세부담을 충분히 부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세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쪽에 어떤 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균형 있게 이제 가져가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특히 보유세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치게 부담을 많이 안겨주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보다는 말 세금 부분에 있어서 부자들이 더 많이 내도록 하려면 세율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데
네.
현실화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서 뭐 논의하면서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또 가격이라는 것도 공시가격을 1년에 한 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 이제 1월 1일 날 만약 발표한다고 하면은 1년 동안의 그 공시가격은 하나의 기준점으로서 계속 고정되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예.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항상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절하게 따라주고 가격 변동성이 약하면은 공시가격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부분이 같이 변하게 되면은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기에 여러 가지 현실과 괴리되는 그런 측면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영 소장님, 저는 항상 이 부동산 관련된 이슈를 접할 때마다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참 쉽게 얘기하시는데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있고 공시가격이 일종의 가표 기준이 되는 부동산 관련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거래 가격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10억에 실거래를 했는데 사실 공시지가는 대체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괴리감이 있으니까 실거래 가격에 가깝게 이제 이걸 조정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봤는데 이걸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이제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동안에 우선 문재인 정부로 돌아갑니다. 이걸 공시가격을 실거래 가격을 좁히지 않아서 가깝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뭐가 있었던 겁니까?
네,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법률에.
네.
그리고 적정가격은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할 때 팔릴 확률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법률에 이미 딱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거래가랑 가장 시세를 반영하도록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 자체가 시세를 반영을 100% 그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그 법률 위반인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주택을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엔 7억, 그다음에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주택 유형별로 형평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집은 10억인데 7억 막이고 어떤 집은 5억 5천이고 이런 게 지역별 형평성 차도 매우 컸어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일을 시작할 때 강북의 아파트들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뭐 80에서 90%. 그러니까 10억짜리가 8억인데 그러니까 5억짜리가 4억인데 강남의 아파트들은 시세 반영률이 50%가 안 되고
왜 그랬던
이런
겁니까?
형평성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 과세 표준을 높이게 되면 그 이제 납세자들의 반발 우려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계속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것을 다 반영하지 못했던 거죠.
선생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북은 공시가격과 실거래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강남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났던 겁니까?
그러니까 강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걸 그대로 다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굉장히 강남 강북으로 일반화하는 건 너무 이제 과도한 일반화일 수 있지만
네.
대체로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좀 놀랬던 건 어떤 지역은 30%밖에 반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실거래가 반영률이.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키를 맞출 필요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저는 이 현실화 반영률을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시가격의 적용률을 1류로 할 수는 없을 정도라도 이 불형평성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세금 갑자기 많이 내게 되고 이걸 싫어요. 그거는 이제 좀 조세저항이라고 본다면 그 외에 그런 부분 외에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까, 김 소장님?
일단 67개 정도 행정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우리 뭐 자꾸 이제 부자들한테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포커싱을 맞추게 되는데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우리 서민들한테도 의료보험 또 올라가고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저는 현실화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앞서서 제가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고요. 토지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KB 시세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실화를 하는 게 적정한데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저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조세 저항을 떠나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현실화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저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실책이라면 현실화를 해야 된다라는 로드맵을 만들고 2030년까지 90%로 가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밸런싱 조절이 좀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공시가격도 올렸죠.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80%에서 100%도 올렸죠. 세율도 올렸죠. 중과세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과도한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강력한 조세 저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집값은 급등했거든요. 거기에 현실화를 한다고 플러스 알파 벽돌을 몇 개 더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반드시 이게 서서히 가랑비에 어쩌듯이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반대죠. 집값도 떨어지고 이전 정부에서 문제였으니까 우리는 내려야 돼. 17% 19% 올랐다가 갑자기 또 마이너스 18%로 극과 극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양쪽 다 좀 바람직하지 않다. 밸런스 조정은 예를 들어서 집값이 5% 이상 상승을 한다면 그 해에는 이게 현실화를 적용하지 않고 집값이 안정됐을 때 현실화를 적용을 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갔더라면 이런 조세 저항도 좀 완만하게 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단계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렇죠.
말씀을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두 대표님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를 냈던 것을 단순히 이제 부동산 가격에 아까 최은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런 차원의 접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겠다. 부자 과세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급등과 급락을 하는 그 특성을 감안할 때 이제 국내의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심한 편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둘러싸고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조금 부동산 시장 거래의 특성을 좀 간과한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모든 거래를 다 사례를 조사해서 그걸 참작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거나 이럴 때에는 거래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까 뭐 단독주택을 예로 들기도 했지만.
거래 가뭄이죠.
예, 그렇죠. 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보게 되면은 뭐 한 달에 2천 건을 겨우 넘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럴 경우에 이제 책정되는 거래 부분에 체결되는 그때 그 거래 부분들을 가지고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의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이게 모든 경우에 세금을 부과할 때 결정 이걸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시 가격이라는 것은 거의 보유세를 이제 부담을 지울 때 보통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도세라든지 이런 취득세라든지 거래세를 적용할 때는 실질적인 거래 가격에 따라서 세금이 이제 세율을 예. 따라서 부과되는데요. 사실 보유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종부세나
재산세,
재산세 이런 예. 경우에는 나는 그냥 주택을 예를 들어 은퇴한 분이라든지 그다음 오랫동안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나는 그냥 주택에 살고 있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현실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게 되면 이른바 우리가 이름하여 미실현 이익인데 나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별로 없는데
네.
체감되지 않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으로도 벌써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본인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그렇죠, 사실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예, 은퇴자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특정 인기 지역에 사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어떤 하나의 공시가격의 평가가 상향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평소에 부담하던 세금 부담보다 훨씬 더 많이 내라.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올라갔으면은 그 부분을 납득할 수도 있는데요.
정리해 주시고요.
예, 예. 지금 보면은 현실화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연 3% 수준으로 오르던 공시 가격이 현실화가 이제 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서 진행된 이후에는 연 평균 18%씩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민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부담을 국민들의 부담을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현실화 계획 문정부 시절의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네.
현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 소장님 어떻게 보시고 부담이 너무 컸다. 그래서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었다. 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자료가 강남에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아파트,
네.
그 국민편형형 아파트가 수십억이 넘는데요. 20억이 넘는데 그 아파트의 보유세 전체가 문재인 정부 때 600만 원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3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네.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그럼 이게 그럼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십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1%가 기준이거든요. 10억이면 10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30억이면 3000만 원이라는 건데 이게 고가 아파트일 때 다주택자일 때 1%가 구현된 듯 적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예.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3천만 원이 다시 1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세금을 내는 분들이야 내기 아깝겠지만 근데 이제 사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했을 때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자들은 세율이 얼마입니까? 15%예요. 가장 적은 경우도 뭐 6%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자산 이득 그러니까 가격이 수억은 올랐는데 종부세 부담, 보유세 다 합해서 300만 원 정도 된다.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그럼 이게 국민들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를 내렸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김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네.
자, 뭐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와 가깝게 조정할 수도 있다. 또 그것이 좀 더 아까 실제 관련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최은영 선생님의 말씀도 일견 설득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그 올랐는데 오른 건 좋은데 그걸 내가 낼 돈이 되느냐 그럼 어떻게 집이라도 팔아서 그걸 내라는 말이냐 이런 접근일 수도 있는데 그 상충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속도입니다. 속도. 이게 오르더라도 서서히 300만 원에서 33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매년 올라간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랑비 어쩌고 잼 맞듯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네네.
부동산 전문가가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몰랐을까요? 전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제가 정책 관계자는 아니었지만 그때 상황을 보면 집값이 급등했거든요. 저는 처음 첫 단추부터 저는 잘못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진짜 현실화가 문제였다면 현실화 하나만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집값을 잡아야 되고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죠.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다주택자들이 주범이 되고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저는 현실화를 동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로드맵을 결과적으로 추진했지만 이건 여야 네. 합의로 추진된 거라는 점입니다. 이게 로드맵을 만들기로 법에 한 건 20대 국회 마지막에 2020년 4월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공시가격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는 것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랑비 어쩌듯이 조금씩 올라가려면 앞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강남의 아파트들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거래가가 10억이 넘는데 이 공시가격은 5억으로 돼 있어서 세금을 안 냈던 거죠. 근데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알고 보면 너무 과소됐다. 그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이건 5억에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강남에 예를 들면.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처음에 시작이 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오른 것만큼 다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그러니까 찔끔찔끔 올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당국자들도 무섭거든요. 조세 저항이라는 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안 올리다 보니까 강북의 아파트들은 5억짜리가 4억 80% 현실화율을 보이는데 강남의 아파트들은 10억짜리가 5억이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걸 계속 그럼 5억으로 세금을 내게 해야 되는 거냐와 예. 관련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시가격 로드맵이 만들어진 거죠.
주 대표님 이게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모를 수가 있는데 네네. 지역에 따른 이런 공시가격의 반영률에 네. 편차가 발생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 제가 볼 때 편차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쳤다는 부분이 어쨌든 아까 우리 김 소장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가격 변동률이 최소화된 상태였다면 이 제도 부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마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첫 번째에는 요동을 쳤었고요. 두 번째에는 한국 부동산원, 즉 이 전체적인 계획의 하나의 중심 주체가 되었던 것이 이제 한국 부동산원인데 한국 부동산원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건 뭐 수사 그거는
중이니까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상당히 뭔가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그 여지를 좀 줬다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쳤나 하면요. 세종시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강남하고 강북만 너무 예를 들기 때문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폭이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요. 2021년도에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70.24%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2년도에는 4.57%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에는 30.68%가 올랐는데 네. 공시가격이 이렇게 등락을 급등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요.
나는 그냥 주택에 살고 있었을 뿐이고 평소와 다름없는 내가 국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나에게 갑자기 내놓는 요구서 세금 부분에 대한 요구서가 이렇게 많다는 건 나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네. 그런데 이제 하는 쪽에서는 공시가격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런 가격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하나의 접점을 찾기가 대단히 힘든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생각과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쪽의 생각들이 네. 서로가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하나의 접점에서는 굉장히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하정 소장님 지금 이제 두 대표 말씀도 듣고 김인만 소장님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최하정 소장님 말씀도 듣고 해보면 공시가격부터 좀 종잡을 수가 없는데 지금 한국도시연구소의 조사 이 최은영 소장님께서 계신 곳에서 시세 반영률이 이제 지금 69%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의 시세에 대한 반영률이 69%인데 이것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 수치나 민간에서 볼 때 이런 어떤 차이, 공시가격이 왜 이게 좀 뭔가 기준 자체가 있으면 훨씬 더 이 부분이 그래도 아주 그냥 정교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다른 지역과 또는 아파트의 이 연차에 따라서도 좀 조정이 될 텐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 주장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통계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로 2020년과 2023년이 똑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저희가 계산해 보면 2020년에는 그 비율이 67.5%고요. 예. 그런데 2023년은 57.6%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69%로 현실화 반영률이 똑같다고 하는데 그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게 굉장히 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김 선생님 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일단 뭐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뭐라 네.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한계한데 이게 정권마다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안 오르는 방향으로 통계를 좀 하고 싶을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서로가 좀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보유세라고 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고요. 집을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냅니다. 밸런싱 조절이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보유세를 올렸는데 선진국들은 보유세 비율이 높습니다. 뭐 각 국가마다 이제 사정은 좀 있긴 합니다. 오래된 집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만 집을 가지라는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좀 내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값이 오르니까 못 내린 거죠. 양도세도 중과세, 취득세도 중과세, 보유세도 중과세가 되다 보니 출구가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 2021년에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하는데 집주인들은 팔려고 하면 양도세 중과세. 가지고 가려고 하면 또 보유세가 부담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거래 절벽이 돼버리고.
거래 절벽이 되고 또 거래 절벽에 불안한 우리 연끌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집값 안 잡히는 거 아닐까? 나 혼자 영원히 집을 못 사는 거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또 무리하게 뛰어들게 되고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는 반드시 문제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현실화를 하고 싶다면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는 너무 좀 급했다. 적어도 2040년 정도에서 천천히 올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완전 좀 다른 생각인데요. 네. 지금 법정 계획인 그러니까 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의무 계획이거든요. 공시가격 로드맵이 네.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어요. 지금 내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매기겠다라는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졸속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이렇게 해서는 개혁이 추진되기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짜리라고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게 7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2035년까지 하겠어. 2030년까지 하겠어라고 했던 게 더 문제이고 저는 가격은 신속하게 적정 가격으로 하고요. 법률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렇게 네네. 그렇게 하고 세부담이라면 세부담이 문제라면 세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정말 공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할인율이거든요. 아까 그 공시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할인율이잖아요. 10억짜리가 7억으로 만들어주는 요술이잖아요. 공시가격이. 네, 과세표준이. 근데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00% 아까 됐다는데 못 됐어요. 결국. 그 95%에서 끝났고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는 60%로 낮췄거든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7억짜리가 다시 곱하기 60%
추가해서
네. 네. 또 깎아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공시가격은 적정 가격을 바로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제가 있고 지금 국토부 쪽에서 사실은 지금 전혀 지금 윤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을 안 세우고 지금 이 부분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 현실화 계획을 로드맵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표 내용도 좀
네네 그래서 소개를 일단 해주시고. 예 네. 공시가격 부분 관련해서는 산정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건수도 지금 점점 많이 늘고 늘어나고 네.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통계 부분에 대한 정확성 시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번에 그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방안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을 갖다 인정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또 산정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안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개선안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또 하나 이야기를 뭐 했냐면은 한국부동산원이 아까 이 부분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주축이 돼서 이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정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인력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업무 부담은 크고 정확도 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스템도 고도화하되 조사 인력을 2025년까지 33%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 현재까지 산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갖다 자인하는 거죠. 국토부가.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 아무 대책 없이 이번에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 이것보다는 국민들의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들어주는 원칙 하에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은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면으로 정부가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공청회 같은 걸 계속 가봤었는데요. 전혀 준비된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2020년하고 동일하게 현실화율 69%가 정부의 안이었잖아요. 지금까지. 2023년, 2024년 계속 이하 동문이었거든요. 69%. 근데 지금은 내년에는 69%인지 몇 퍼센트인지도 없고 그냥 일단 폐지입니다. 그러면 네. 몇 퍼센트로 산정하겠다는 것이며 이런 계획이 도출되지 않고 무조건 폐지를 먼저 한 것이거든요. 이런데 네. 어떻게 정부가 계획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인만 선생님께 제가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69%다. 자, 70%로 잡고요.
네네.
실거래가의 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이제 69%, 70% 가까이 와 있는 시점이었는데.
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을 잡았던 건 90%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 90% 숫자의 의미, 과연 현실화율 쪽으로 가까워지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당히 조세 저항을 불러올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하고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저런 오늘도 이제 지금 우리가 토론에서도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면 폐지한 까닭 배경은 뭡니까?
일단 뭐 90%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90%까지 가겠다는 얘기는 저는 실질적으로 100%다. 우리 100이라는 건 없잖아요. 동이나 층 따라 다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90%라는 의미는 저는 시가대로 가겠다라는 의미로 좀 부여를 하고 네. 싶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폐지를 선언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아쉬운데 한 개는 이게 법률사항이거든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에 근거를 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인데 이 법은 대통령께서 폐지할 수 없는 법입니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폐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역 결과의 답을 이미 만들어져 버렸다는 점에서는 좀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률적인 걸 떠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2030년까지 90%로 가려면 작년에도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어야 되고요. 올해도 올렸어야 되고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이미 작년에 이미 저는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는
동결을 했죠.
동결이라는 얘기는 작년이 한 18% 정도 내렸거든요. 공시가격이. 그 얘기는 이미 작년에 현실화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계속 속도를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 올해 이런 속도라면 폐지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냥 폐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지정이 돼 있지만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은 어떤 페널티나 이런 거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는 폐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냥 못을 박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성기 대표는 네. 방금 전에 김희만 소장 말씀하신 대로 뭐 지적된 부분도 있고 또 부자 감세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여야 되는가. 물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네. 뭐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네. 이거 뭐 부동산 제도를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만 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이유가 더 컸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인만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부분 현실화 계획을 갖다가 이제 폐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속도 부분을 과속한 측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비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더라도 총선 끝난 뒤에 충분히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서 해도 네. 지금 뭐 괜찮은 상황인데 지금 조금 좀 급하게 이렇게 좀 그 일을 발표를 했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현실화 계획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논리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기간에 아까 좀 지적이 나왔죠. 네. 뭐 한 2030년까지 이 부분을 갖다 현실화를 거의 뭐 90%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의 등락이나 시장의 변화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해당되는 조세를 부담하거나 여러 가지 행정상의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받는 어떤 국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체감될까 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에서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 나는 주택가격이 시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나는 이해 잘 안 되지만 내가 앞으로는 조세 부담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네. 당연히 이야기한다. 그 부분은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시선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를 저는 원점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한영 소장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전에 두 대표께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좀 필요했다든다면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전문가가 있을 테고 또 관련 산하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도 이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이 이걸 좀 더 다 내용을 또 다져 넣어서 좀 더 소화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 공시화율을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거냐. 아까 김인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이런 편차들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 단계별로는 어떻게 하냐. 이걸 놓친 이유는 뭘까요?
총선 직전이라는 걸 빼면 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지금 용역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역을 매년 한 결과가 그냥 2020년대로 똑같이 하자 이거였어요. 근데 그럼 올해도 지금 용역 주기인데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결론을 연구 결과랑 상관없이 폐지로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뭐 돈을 국민 세금 들여서 용역을 왜 할 것이며 굉장히 졸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졸속 적이냐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이 그냥 일단 폐지라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일단 폐지하고 보는 거죠.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도 없이. 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입니다. 정말.
최소장님 일단 이게 폐지가 되면 공시가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걸 모르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일단 발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그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공시가격이 낮추는 게 무조건 능사가 아닙니다. 현실화율을. 왜냐하면 공시가격은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때도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이 낮으면 그분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은 게 모든 사람에게 그 절대 선인 것처럼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최소장님 그러면 아울러서 아까 두 대표께서 말씀하신 실제 이 세금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의 경우 그다음에 이게 과세 표준 기준이 된다면 뭐 건강보험도 김인만 소장 말씀하신 그런 부담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자료가 57억짜리 실거래가가 나오는 집이
네.
지금 그 보유세가 2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거의 60억 가까운 집이 보유세가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담을 더 깎아줘야 되냐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생각을 하는 거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가 지금 저는 1000분의 1세라고 하거든요. 0.01%예요.
네.
그러면 1억이면 10만 원이 재산세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소득세에 붙는 소득세율은 너무 큰 차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조세 부담에 대해서 부담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은정 소장님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니냐 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57억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3주택인데 57억인지 강남에 30년 전부터 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재건축이 되면서 57억이 간 건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매년 2천만 원이 저는 적지 않은 세금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57억을 제외하면. 57억이니까 낼만하다라고 하면 은퇴하고 그냥 나 집 하나 있는 사람이 내 집에 살고 있는데 2천만 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든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는 저는 좀 다른 관점이 아닌가 싶고요. 네. 팔 때 우리가 양도세라고 있거든요. 6에서 45% 정도 세율을 냅니다.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자산 가치가 높다고 해서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과도하게 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예부터 보유세보다는 거래세가 높은 나라입니다. 양도세를 좀 높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밸런스 조절을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안나 싶고 3주택 네. 이상의 뭐 초고가 분들이라면 저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차라리 누진세율 최고 공간을 더 하나 더 신설을 하더라도 좀 더 진짜 많은 부자들은 더 내는 게 맞는데
네.
1주택자가 저는 만약에 집 하나 가지는데 57억인데 2천만 원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울 네.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2부에서 대책 차원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동산이라서 뜨겁습니다. 아, 토론이 물론 이제 57억 네, 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이야기입니다만 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관련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현지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2797님, 몇십억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로선 공시가격이 시세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 당연히 반발이 있겠지요. 하지만 지방에서 주택 하나가 자산의 전부인 사람들도 공시가와 시세가 별 차이 없지만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정의롭지 않을까요? 박민호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제 값으로 세금 내는 게 상식 아닌가요? 6251님, 며칠 만에 변하는 게 집값입니다. 집값이 안정적이지 않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공시가격을 어떻게 현실화합니까? 지난 정부 때 집값은 올라갔는데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해서 세금만 늘었습니다. 국민 부담이 되고 있는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9870님,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조세 저항이 큰 쪽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겠지요. 공시가격이 세금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가까워야 제대로 공시가격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금은 무서워님, 수입은 일정하게 없고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들로서는 부동산 보유세 자체가 부담입니다. 집값이 올라갔다고 살아온 터전을 쉽게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집값이 올라갔다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리는 건 공시가의 원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5679님, 집값 등락폭이 심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시가격에 대한 입장을 바뀌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 비율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서글프네요. 부동산 정책도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지만 세금 정책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최현지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계획이 담은 뜻과 파장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는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 공시가격이 가진 역할과 목적 그리고 향후의 공시 시가 제도, 이거의 바람직한 제도 방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인 2부 토론 들어가기 전에 김인명 소장님께 아까 말씀하신 그거 하나 좀 확인차 여쭤보면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면 폐지. 이게 일단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돼야 됩니까?
네. 국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 법 네. 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아마 여소야대니까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총선 지나고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총선 전에 지금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아마 좀 저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네. 해석하자면 우리 지지해주면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좀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앞서서 이제 시청자 의견도 있지만 저는 제일 문제가 사실 우리 공시가격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공시가격의 사람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네.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좀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대표님 그러면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이제 이 공시가 현실화율이 동결됐다고 그러는데 이 동결하는 건 시행령으로 어떻게 됐던 겁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예, 네. 그래서 일단 현실화율 전체적으로 현실화율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네.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지금 그 법 속에는 이제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이제 합리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시가격 제도가 67가지의 행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조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될 때는 당연히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납세 의무에 따른 조세 부담률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특수성이 좀 부각을 이제 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요. 각국에는 부동산 세금이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만 오히려 역주행해가지고 올랐는데요.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이제 2021년도에 그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 비교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한국의 GDP 대비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드디어 경제협력기구 OECD에서 1위로 올랐었습니다. 드디어 네.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특히 보유세 중심으로 해서 볼 때도 지금 전체적인 부담률이 4.52%로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1위를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거래세와 해당되는 예를 들어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를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OECD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까지 항상 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세부담 부분이 우리가 부동산 경우에 조금 많긴 하지만 그냥 그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상위권이라고 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아주 독보적인 1위를 할 정도로 국민들이 결국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엄청 많이 부담을 하고 네. 있는데 여기에다가 현실화율을 갖다가 하게 되면요. 57억을 가진 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네.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이 현실화 계획 자체를 뭐 폐지하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걸 완전히 없앤다 안 한다 이런 알겠습니다. 개념보다는 정부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소장님 두 대표의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실효세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뭐 4%가 뭘 의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효세율이 1%도 안 돼요. 0.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10억이면 1%면은 1000만 원이고요. 10억짜리 집의 경우에 보유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게 우리 지금 보유세의 현 실효세율이거든요. 그 10억짜리 아파트가 가졌다고 치면
네.
공시가격에서 70%를 일단 깎아주고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할인율 때문에 또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효세율이라는 정말 내는 세금이 얼마냐. 그래서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우리가 지금 얼마냐와 네. 관련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100만 원을 낸다고 하면 네. 이 가격은 지금 제가 아까 강남의 아파트도 20억이 넘는데 지금 보유세 전체가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면 뭐 100만 원 정도 낸다면 이거는 0.1%예요. 이게 높은 세금 보유라고 생각하시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전 좀 다른 의견인 거죠. 10억짜리는 보유세 100만 원 내는 게 이게 많은 겁니까?
네. 두 대표님 혹시.
아니 저는 뭐 세율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느낌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종부세, 재산세,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거래세, 거래세, 양도세 이런 부분들을 낼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각종 부담금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각종 여러 가지 부담들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소득 대비해서 내는 어떤 조세 부담률이 과중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공시가격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즉 어떤 보유에 따라서 특별한 이익 자체가 현실화되지 않는 가운데 나로 하여금 스스로의 어떤 조세 부담을 갖다 더 많이 하라고 네. 사실상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은 그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적인 저는 방침과도 좀 상이하다.
부동산 재산이 현금화되지 않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만.
예, 가격이 사실은 지나가게 되면 부동산이라는 게 감과상각이 돼야 되는데 거래 가격에 충분히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작년에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을 냈다면 이번에는 2,000만 원을 내라 하는 것 자체의 당위성을 저는 인정하기가 알겠습니다. 힘들다는 거죠.
네, 요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시 가격의 제도적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
네,
김 소장님.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화 계획 무효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아까 최은영 소장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고 한편으로 이제 두 대표께서도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시세 반영률의 갭. 아까 뭐 강북 강남 이야기도 서울의 강북 강남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시가격 목표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물론 고려 대상입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1주택을 가져도 뭐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하고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일단 소득 수준도 분명히 차이가 날 거고요. 네. 일반 서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 신혼부부가 3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좀 돼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우리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누진세율도 0.5%에서 2.7% 중과세 네. 대상이 되면 높은 고가 주택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세율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또 세율 조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논란이 되냐면 정확도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공시가격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기를 해야 되느냐. 분명히 네. 감정평가사들이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서 전문가들 감정평가사들이 자산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김이 작용이 되느냐. 국토부에서 야 이번에는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고무줄 잣대로 많이 올라가게 되고 야 이번에는 내려야 될 것 같아 내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도대체 공시가격의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기준은 정권이 바뀌어도 저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네.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두 대표님께서 인원이 부족해서 33% 인원을 늘린다라고 하는데 물론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진지하게 이거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 여당 야당 정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는 KB시세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KB시세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 KB시세로 하고 세부담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입비를 내려주든 세율을 좀 내려줘서 밸런싱을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을 정확도가 떨어지는 토지나 단독주택에 투입을 해서 정확도를 올려주고 보다 정확하게 맞춰준다면 국민들도 신뢰를 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고무줄 잣대들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김 소장님 잠깐만요. 최 소장님께 바로 이어서 기회를 드릴 텐데 잠깐 궁금한 게 이 공시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느냐가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겁니까? 아니면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겁니까?
당연히 종합부동산세가 큽니다. 우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하고 비교해보면 물론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한 96% 정도의 국민들은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들은 또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 저소득층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KB시세로 공시가격을 거의 대체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호가거든요. KB시세라는 네. 게 어떤 가격입니까? 주택가격은 얘가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조사하냐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네. 말하는 가격은 호가입니다. 그게 어떻게 실거래가입니까? 실거래가라고 KB에서는 얘기하지만 이건 실거래가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실거래가라는 제 가격 이게 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이걸 신고하지 않습니까? 이 실거래를 잘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KB 시세 호가를 이용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조세 부담을 하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저는 반대 해석인데요. 실거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2022년에 경험을 했고요. 2020년 12월에 갑자기 집값이 떨어집니다. 한 개가 3억이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면 그게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갑자기 내려가게 되고요. 한 개가 높게 거래가 된다면 갑자기 또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KB 시세는 뭡니까? 그러면 KB도 실거래가가 없는데도
KB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의뢰하는 감정평가사보다 KB가 조사하는 게 저는 신뢰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부동산 의견 실거래가를 종합해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대출 받을 때도 KB 시세로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게 되는데 저는 실거래가는 또 왜곡이 됩니다. 일부 사례들은 분여회에서도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저는 실거래가 네. 자체를 믿지는 않습니다.
KB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엄연히 우리는 KBS 열린 토론에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두 대표님,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뭔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좀 세수 부족이나 이런 부분도 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수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도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걱정하는 데 대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에 현실화 계획 자체는 이게 그동안에 어떻게 다른 어떤 연유가 있었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중에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현실화 계획 속에는 정세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공정과세를 하게 되고 한다면은 부동산 공시가격 부분에 대한 현실화율을 급하게 서둘지 않더라도 무리하게 뭐 세수 부분과 세수 부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수 문제에는 헌법상 주요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하고 세율 등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이는 국토부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에 부합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다 뭐 장단점이 있고 올바른 점과 뭐 부족한 점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사실 그 여러 가지 제도 속에 들어가 있는 모순점들을 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아까 이야기하는 중에 딱 보면은 고가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과세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부족하게 세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쪽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시장 상황이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이라는 기준 자체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고가 기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고가 기준은 한 2, 30억의 어떤 주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거는 그동안 9억이나 12억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15억인가요? 하여튼 뭐 그 정도 선에서 즉 15억도 되지 않는 선에서 그걸 고가 기준이 고가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지우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 이제 사실은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도 그동안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향상이 됐는데 그에 따른 당연한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기준점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보다 현실에 맞게 세세한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들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경우 아니면은 다른 제도들을 만들 때도 해당되는 내부에 있는 세부적인 기준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그게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수십억짜리 아파트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우리 12억이 넘는 실거래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냐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논의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전체적으로는 12억이 넘는 주택이 실거래가에서 차지하는 아니, 비율이
서울 시내 지금 평균 전체 아파트의 그 네. 평균 가격이 얼마인데요?
실거래가로 2000 제가 지금 전국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전국에서 전국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12억이 넘는 게 차지하는 비율이 3%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수십억짜리 저도 아까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게 수십억짜리 아파트 얘기하니까 그런 것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게 공시가격 네. 기준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10억 왔다 갔다 하는데요. 10억 전후인데 그렇지만 이 평균이 평균으로 그런 것이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0억 전후인데 그러면 이게 평균인 거고 서울에도 10억보다 낮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억짜리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12억 그러니까 고가 기준을 말씀하셔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좀 놀랐어요. 자료 뽑아보고 12억이 넘는 게 차지하는 비율이 3%.
전국에서.
9억이 넘는 네. 게 차지하는 비율이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조세 부담을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거래되는 가격들은 그렇지 않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 대표님.
네. 예. 실질적으로 고가 주택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서울의 강남북을 다 통합해서 평균적인 아파트의 가격대에 사실은 고가주택이 걸려있다는 그런 측면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무리한 어떤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평균적인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증가된다는 그 측면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지금 여러 가지 있는 법률 속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기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제도를 갖다가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때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디테일에 승부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꼭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면 폐지한다고 하면서 이제 덧붙인 것이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시세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대비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공시가격은 그 비중대로 올라가는 거고요. 내려가면 내려가게 되는데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지나치게 시가 변동대로 집값이 10% 올라가면 공시가격도 10% 올리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방향성 자체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대. 바람직한데 최은영 소장님처럼 아니 이게 불합리해서 더 올려야 되는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방치하는 거 아니냐. 그게 오히려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의 여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공시가격을 정부가 매겨야 되는데 인위적인 개입을 안 하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 안 하겠다라는 소리잖아요.
네.
어떤 원칙을 만들지 않고 그냥 원칙은 있었는데 그냥 폐지하고
네.
인위적인 개입, 인위적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공시가격은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네.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기준으로.
네.
얘가 실거래가는 이렇고 이거는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얼마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건데 거기서 그럼 인위적인 걸 빼면 정부가 지금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게, 네.
아까 말씀하신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수 부족 문제가 없냐. 당연히 발생하고 있죠. 지금 이미 2023년 정부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사상 최대로 깎였어요. 5조 원 이상 깎였고 R&D 예산도 지금 깎여서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지방정부 이 재산세는 또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가격이 침체되다 보니까 지방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그거는 정부의 어떤 판단 잘못이 아니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공시가격 네. 현실화율까지 낮춰서 그러면 세금을 더 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지금 아까 문재인 정부 때 다 올려서 문제였던 것처럼 지금 거꾸로 다 내려서 문제거든요. 주택 가격도 떨어진데 비율도 낮추고 세율도 낮추고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낮추고 전방위적인
정리해 주시고요.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리자면
두 대표님 말씀 끝내고 김희만 소장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저도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시가격 제도를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건데 공시가격 제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반영하느냐에 핵심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67가지의 행정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기준점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 자체가 꼭 시장 가격에 절대적으로 부합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행정 목적에 부합할 정도의 수준에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정 가격을 얼마나 가능한 현실적인 가격 거래 가격에 부합하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어떤 이런 제로 부분의
정당성.
네. 아니 그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꼭 현실 가격에 가장 부합해야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적정 가격이라는 가격의 형성 자체가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네.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지금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 설정하겠다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설정 속에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동향과는 좀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김현 선생님께 여쭤볼 것은 두 가지인데 짧게 말씀해 주시면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정부의 아까 그래서 제가 종합부동산세와 종부세와 또 재산세를 또 함께 여쭤봤는데
네네.
좀 보유세 완화에 대한 그 방향성이 설정된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야 간의 합의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되면은 앞으로 가장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될 때 쟁점이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일단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도 합의가 필요한데
네.
앞서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저는 증세도 그렇고 감세도 그렇고 너무 지나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현실화? 아니 불합리한 게 있으면 현실화를 해도 되는데 우리 세금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마라. 그리고 반대로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보유세를 올리는 내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거래세를 사실은 올리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하게 올린 인위적으로 올린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안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는 진지하게 진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사실 공시가격 현실화할 때도 저는 약간 너무 좀 급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도 급한데 현실화가 필요하다면 계획을 짜고 왜 필요한지 공동주택이 어떻게 하는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번 기회에 진짜
네.
제대로 정치 논리를 떠나서 제대로 토론을 하고 좀 합의점을 만들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공시가격을 주제라고 했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 공시가격 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30초 내로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소장님.
저는 이거는 세금과 연계하기보다는 주택가격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것인가, 1억짜리를 얼마라고 부를 것, 얼마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들을 1억짜리를 1억에 가깝게 하도록 그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세금과 연계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최원영 소장님 말씀처럼 1억짜리를 1억으로 간다면 저는 다른 세율이나 공정시장 가격비를 조절해서 각 67개 항목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국민들은 작년이든 올해든 집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네.
인위적으로 저는 이제 다음 정부가 가더라도 인위적으로 절대 개입을 해서 지나치게 올리거나 지나치게 내리는 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두 대표님.
저는 공시가격 제도는 결국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좀 보장하는 데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충분한 혜택이 부여지는 쪽으로 이 제도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쪽에 방향 올리든지 내리든지 간에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생각을
네.
해가지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비중을 두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의 말씀의 공통점은 이런 정책은 정치 앞에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BS 열린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